예, 지난주에 주일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 예레미야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을 좀 감지하시는 대로 굉장히 슬픈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젊은 시절에 제사장 가문에서 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당시에 중심부였던 예루살렘에 또 유대인들에게 결국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민족이 심각한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예고를 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자기의 조국, 자기가 속한 그 땅이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가오는 현실로 자기 민족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을 것이고요. 또 많은 고통과 사람들의 이 배격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사랑받지 못한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40여 년 긴 시간 예언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하고 회심한 사람이라고는 그저 한두 명, 사역의 열매를 전혀 보지 못하고 기나긴 세월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눈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의 생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단순히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역사에 비춰보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깊은 내적 이런 성찰을 통해서 깊은 고통과 고민을 스스로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기계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그 시대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정말 웬만한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한 세 가지의 중요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일입니다. Remembering. 오늘 말씀을 앞뒤로 보시면 지금 예레미야는 722년도에 멸망한 주후 722년도에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함, repetition이죠. 벌써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선지자의 외침을 예레미야가 다시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스스로 백성의 대표자로 회개하는 repentance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예레미야의 생각 또는 예레미야의 이 행동을 저희들이 함께 좀 봤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고찰이죠. Remembering, 과거를 생각하고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며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 지금 예레미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상황 속에 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로에 의해서 722년도에 멸망당하고 이제 또 일정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587년에 남왕국 유다와 유다의 중심부인 예루살렘도 북왕국처럼 이제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두 사이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유다의 멸망 쪽에 더 치우쳐 있는 시간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심각한 범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언약에서부터 탈락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에 의해서, 그 경험에 의해서, 그 기억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3장 6절로 한번 우리가 가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6절에 요시아 왕 때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한 좀 early stage죠. 이른 시기입니다. 좀 젊은 시절에 이 메시지를 그가 좀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미 멸망당한 백성입니다.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행음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영적인 문제죠. 예.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너의 마음과 너의 정성과 너의 모든 걸 다해서 너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건만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눈에 보이는 이방 신상들도 섬겼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모든 높은 산에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러니까 건강한 나무 아래는 대부분 다, 그다음에 웬만한 산은 전부 다 거기에 우상들을 세우고 또는 우상의 이런 산당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방 신상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음란하다는 표현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음란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일은 상당히 육체적인 음란을 동반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것을 종교 예식에 믹스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기 반역한 자매 유다는 남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자, 북왕국은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그가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도에 패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유다는 봤다는 것이죠. 물론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유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애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동족이니까요. 마치 대한민국과 지금 북한이 한 동족이지만 그러나 분단된 것처럼 그러한 어떤 민족의 분단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다. 적어도 우리 가운데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던 거죠. 어떤 정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위태로운 일들이 반복되다가 전쟁이 발발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전혀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패망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들에게 이혼서를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역사적으로 리플렉트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켰던 722년도의 사건은 이혼서를 내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혼인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이 혼인의 관계, 즉 언약, 계약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시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에게 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했을 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부터 떠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혼서를 던진 겁니다. 그 이혼서를 던지는 행위가 앗수르에 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지금 다시 되새기고 있고,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 속에 남왕국 유다의 상황을 비춰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이처럼 기억했다, remember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복했다는 말, repeat 했다는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그 722년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기 전에 있었던 한 선지자의 말을 반복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하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저는요, 예레미야 3장과 4장에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살아나겠죠.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신학 전공하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요. 만약에 해석학을 전공하는데 뭐 내가 논문 주제를 뭘 잡을까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연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의 호세아 인용을 연구하면 아마 좋은 논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이 3장 4장에 저는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과 남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 아주 흡사합니다.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지금 후자에 속하는 역사의 순간에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위태로운 순간에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레미야는 바로 722년 이전에 호세아가 북왕국을 향하여 외쳤던 그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죠. 결국 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음란이라는 것, 음행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신부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온갖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그들을 양육했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순결을 버리고 이방 신상들과 음행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주위의 다른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아주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3장 20절 좀 전에 함께 봉독한 내용 중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호세아의 인생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비극적인 선지자였다면 호세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평생 아마도 싱글로서 이처럼 고생고생하고 결국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 사실이지만, 호세아는요 결혼을 했는데 참 비극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참 선지자의 삶은 기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요 호세아로 하여금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하셨냐면은 그가 마음에 그 분노를 느끼라는 거죠. 그가 마음에 그 질투를 느껴보라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감정의 상함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 느껴본 감정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뭘 느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내 아내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가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여인은 문제가 많아요. 아내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호세아는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데 이 아내는 호세아 곁을 지키지 않아요. 결국 새 아이를 낳습니다. 새 아이를 낳았는데 호세아가 아무리 쳐다봐도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사생아를 낳은 거죠.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갖다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첫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로 루아마입니다.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요. 세 번째 아이는 로암이 그냥 노골적으로 내 게 아니다. Not my people입니다. 이 새 아이를 낳고요. 이 아이를 아마도 호세아가 양육했겠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다. 지금 너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처럼 나를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고 사생아를 낳는 더러운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 분노, 갈등, 질투, 정말 끌 수 없는 불같이 일어나는 그 감정을 가지고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떠났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돌아오라는 말이 참 쉽습니까? 결국은 고멜은 호세아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호세아 3장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가서 남의 남자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는 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여인은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종입니다. 종. 거의 성노예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웃 저쪽 타운에 가서 지금 다른 남자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순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절 없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여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인을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당부시킵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내 곁을 지켜라. 너는 신실하게 살아라.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호세아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와 그 답답한 그 고통의 그 모든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오늘도 반복합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완전히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에서의 반복되는 수읍, return, return, turn around, U-turn 하라는 겁니다. U-turn. 빨리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음성을 예레미야가 다시 반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 너희 묵은 땅을 갈라라는 말씀은 호세아가 호세아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한겨울을 지나고 비가 오지 않아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땅. 거기에다가 아무리 씨를 심어도 그 씨가 들어가서 결실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받아서 여기서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뿐만이 아니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묵은 땅은 너희의 마음이다. 여기에 너희 마음을 갈라는 것은 너희 마음에 둔하고 굳어진 그 부분을 빨리 베어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레미야는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호세아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 시대적인 배경에 비춰서 지금 시대를 비춰내고 그 비춰낸 시대 속에 여기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갈고 너희의 마음을 뒤집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제발 나와라. 그래야 산다는 거죠. 그래야 산다. 참 이게 예레미야의 이 간곡한 메시지. 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애잔한지 몰라요. 마음이 짠합니다. 호세아의 마음으로 자기의 시대에 외쳤던 예레미야의 외침. 선지자의 말씀 음성을 반복한 예레미야의 그 마음.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은가요? 자, 첫 번째는 기억하다. 두 번째는 반복하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예레미야는 돌아오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그랬듯이 예레미야도 심각하게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번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장 19절로 가보시면 선지자의 탄식이 여기 나옵니다.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바벨론의 침공, 바벨론이 유다를 향하여 진격할 거라고 하는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들리는 겁니다. 선지자의 들림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평강 평강을 외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소리가 들려. 다른 선지자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굳은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질 것인지를 그가 마음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평강 평강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들린다. 근데 이거를 잔인하게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비판하듯이 던지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어떻다고요? 슬프고 아프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프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writhing이라고 writhe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엄마가 산통을 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분만하기 위해서 겪는 그 진통이죠. 진통. 그 진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Oh my heart. 내 지금 심장이 무너질 것만 같다. 네? 말 그대로 거의 심장 마비가 올 정도로 답답한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가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네? 산고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이때 예레미야는 그냥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서 백성들을 그냥 원망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산통을 겪으면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어디 써 있어요? 3장 22절 중반에 보면 22절 앞에서부터 보죠. 톤이 바뀌어요. 자, 22절 앞부분은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자리가 바뀌어요. 예레미야가 더 이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의 편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여기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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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예레미야가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예레미야죠. 마치 느헤미야서 1장의 느헤미야가 조상의 죄를 기억하면서 회개한 것처럼 여기는 그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산통하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대신 여호와 주님께만 돌아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발하죠. 스스로 크고 작은 산들에서 음란하게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헛되고 부끄러운 것인데 우리 조상 때로부터 우리의 청년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부끄러움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우리가 들었지만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고민하며 슬퍼하며 고통 속에 회개하는 예레미야의 회개. 저는 이것을 우리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적 사역은 그의 마음속에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에 대한 끓는 그러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진실과 그의 공의와 그의 정의에 따라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예요. 2절에도 나오죠. 4장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 사실입니다. 사실. 에메스, 정의, 미슈팟. 무엇이 옳은가?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객관적이고 온전한 판단에 의한 옳음.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예레미야가 파헤치는 유다의 문제는 단순히 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농땡이를 친다든지 기도할 때 기도 안 했다든지 성경 볼 때 성경 안 봤다든지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심텀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바닥이 완전히 사기꾼의 소굴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지도자들이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아무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나라가 도태됐습니다. 양심이 망가졌습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이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이 제세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정의를 외치죠. 제다카라고 하는 공의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goodness. 자, 진실, 정의, 공의 이 정도 외치면 얼마나 메시지가 분명합니까? 칼과 같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찌르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에는 사랑이 동반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에는 긍휼이 동반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선포에는 연약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품으시는 역사가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실 때 잔인한 모습으로 마음의 어떤 쾌락을 느끼면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매를 드는데 그 아이를 때리면서 아이를 조롱하고 아이를 비웃고 그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은근히 속으로 즐긴다면 빨리 부모 될 것을 포기하고 정신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될 상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갖 생각들을 다 했습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지진 속에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폭풍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오랫동안 유리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지난주에도 멕시코 지진에 저희와 함께 동역한 일이 있는 멕시코 한인연합교회 젊은 40대 교인 한 분이 압사당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4살짜리 2살짜리 아이를 두고 아내를 두고 혼자 떠났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기영 목사님이 텍스트를 보내서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장례 절차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함께 기도했습니다. 참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는 않아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 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자연마저도 트위스트 되었는지, 왜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가 문제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문제의 문제를 극심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 객관성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 상황 앞에서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이 심각하게 고통당하고 또 그가 회개했던 것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는 예레미야보다 더 나은 예레미야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예레미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하여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 회개의 효력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지만 그러나 유다는 결국 하나님을 배격하고 요시야 시대 이후에 왕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심각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과 똑같다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유다 민족과 다를 것이 없다. 그 예루살렘의 그 타락한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의 종교는 여전히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각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구약의 언약은 예비적 언약이고 구약의 언약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하여 다른 측면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발전의 그 핵심 포인트에 더 나은 예레미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모두의 문제를 부둥켜 안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죄가 되셔서 예루살렘에 퍼부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고 그에게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그 시간을 채우셨을 때 예수님은 받아들이시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한계점에 도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의 온전하신 언약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옛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부둥켜 안는다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의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에 손길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피해자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인식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turning around 우리를 뒤돌려 놓으시는 이 역사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부활의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날이 열렸습니다. 더 나은 예레미야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낱낱이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의 행위와 생각과 그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더 나은 예레미야가 계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진정한 회개를,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죽이고 다시 한번 돌아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언약의 흔적이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이후에 예언하는 것처럼 더 이상 율법을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마음비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성취됐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피로 씻음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앞에 여러분, 그 은혜를 너무 값싼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정성과 뜻과 모든 것 다 다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가 아직 죄 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시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시대를 기억하고 또 우리 앞서간 수많은 신앙 공동체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간음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우둔하여 할례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예레미야의 회개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개입니다. 효력이 없는 가슴 아픔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소망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영적인 슬픔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와 정의와 공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고 큰 회심은 인생에 한 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복적인 데일리 회심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